VOA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두 나라 사이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며 만남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러시아 소치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푸틴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을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건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2020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억류한 우크라이나 선원들을 석방하고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을 만난 푸틴 대통령도 미러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 특검 조사와 관련해 특검 업무가 별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객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등 방법을 써서 돈을 시장에 공급해 국내 경제를 살리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연준이 같은 조처를 하면 미국이 대중무역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올려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최근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군 고위 장성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으로부터 임박한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군 장성으로 이슬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동맹군 OIR 부사령관인 크리스토퍼 기카 장군은 어제 화상 브리핑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점증하는 이란의 위협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위협이 있으면 바로 경보 수준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카 부사령관 발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의 위협과 관련해 입수한 확실한 정보들과는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동맹국의 경보 수준을 높였다면서 이에 따라 OIR도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위협이 커졌다는 이유로 중동의 항모 정당과 폭격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의회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게 됐을 때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상원 민주당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아이를 가진 여성은 낙태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담은 수정안을 냈지만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낙태 시술을 중범으로 간주해 징역 10년에서 99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은 엘라베마주 주지사가 서명하면 6개월 뒤에 발효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여성이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수단 군부와 야권이 3년간 과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야권 연합과 현재 수단을 지배하고 있는 과도 군사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합의하고 입법부에 해당하는 주권위원회 가운데 3분의 1을 야권이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단 군부와 야권은 11명으로 구성되는 주권위원회 최고 지도부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수단 군부는 지난 4월 11일 장기 집권하던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군부의 권력을 완전하게 민간 정부로 이용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방어 역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Some of our cooperation has been excellent. On North Korea, on Afghanistan, we've done good work, counterterrorism work together. These are things we can build upon. And then I know we'll get a chance to talk about our strategic security dialogue as well.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반테러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매우 훌륭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두 나라가 국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이해를 공유하기도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만나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cored that we must maintain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anctions until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achieved. And our two teams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on this in a very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UN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러시아에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외교팀들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두 나라가 연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North Korea and its nuclear program.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gree on the goal of the denuclearization. We'll continue to discuss it.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논의했다며 미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목표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비핵화의 범위는 북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미북 대화를 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견고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Отметили, что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жид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гаранти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страны.
또한 러시아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안전보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과 달리 기본적인 조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선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절실히 체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have not seen any serious efforts by North Korea to denuclearize either to account for or to communicate about their existing infrastructure for enrichment an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쿤스 의원은 14일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미중 관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현존하는 농축시설과 핵무기 생산에 대한 해명이나 대화를 통해 진지한 비핵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검증 계획이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확고한 이행을 미국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Stricter, stronger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something that should be a top American priority and that we should be loo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고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돼야 하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should stand by and watch as people starve, even if they are starving under the leadership of a regime that we have very strong differences with.
미국과 매우 다른 정권 하에서 발생하는 굶주림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했던 쿤스 의원은 문재인 한국 정부가 상상하는 북한의 미래는 전 세계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 추구하는 관계 또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은 통일, 이산가족 상봉, 경제적 교류이며 그들은 전투적 태세를 돌아서는 것보다 개방과 유화적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70여 년간의 협력과 영내 안정의 기반으로 평가하는 대신 부담으로 여긴다며 그가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격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이 수년간 계속될 경우 준비태세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is continues for years, that it is exactly the complexity of very large training exercises that contributes to readiness. I also think there is a certain teaching value.
미한 훈련의 복잡한 특징이야말로 준비태세에 기여하며 복수의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의원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리지 체니 하원 의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I'm not optimistic. I think that Kim Jong-un has decided that his nuclear weapons are more important to him than anything we can offer.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핵무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하고 단지 합의를 이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쉽사리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며 김정은이 틀렸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ll,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essure that the North is feeling is pressure that isn't, you know, that's from us. We have to convince him he's wrong.
또한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완전히 소외될 것이라는 점 역시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중국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 하고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일본, 한국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볼튼 보좌관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둘러싼 긴장 상태와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볼튼 보좌관이 이들 사태에 적극 개입돼 있다며 외교보다는 정권교체와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그의 성향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볼튼 보좌관의 역할은 잘 알려진 일인데요. 이 볼튼 보좌관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볼튼 보좌관은 최근 이란과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중동의 항모 전단과 폭격기 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베네수엘라인들의 지지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입니다. 잘못된 판단에 따라 정권 교체를 추진해서 결국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참모일 뿐 외교 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문제에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는 흥미로운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지금은 볼튼의 세상, 트럼프도 그 속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기고문을 실은 건가요?
예,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과 콜린 칼 전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입니다. 두 사람은 공동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협상을 선호하고 전쟁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원하는 방향이란 어떤 건가요?
예, 이란과 베네수엘라, 북한과 관련해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을 위험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울프스탈 전 선임 보좌관과 칼 전 부차관보는 볼튼의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예, 지난주에도 볼튼 보좌관의 강경한 대외정책 성향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괜찮다며 내가 그를 제어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을 때 볼튼 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로는 대통령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의 조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앞서의 울프스탈 전 선임 보좌관과 콜린 전 부차관보는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볼튼 보좌관은 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볼튼 보좌관의 생각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볼튼 보좌관보다는 폼페오 장관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면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볼튼 보좌관의 간여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크 피스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VOA에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절대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듣는 한 북한과의 외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당국에 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는 미국이 제재의 끈을 느슨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북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제재의 구멍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는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의 선박 압류가 북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대북 정책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더 적극적으로 메우겠다는 메시지라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법무당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it's an empty judgment if there are no assets to redeem. Mm-hmm. So I don't know the inside baseball here, but it's not impossible that this is related.
미 법원이 최근 북한은 원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는데 북한 자산의 환수가 없으면 공허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배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역시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압류가 북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impact of sanctions overall is very important, very strong on North Korea. So it is giving a, I think, a good and needed updated message from the U.S. that, you know, we're not going to just let the sanctions flitter away. Mm-hmm. You know, that we're going to keep tab on them.
미국의 필수적이고 갱신된 신호를 북한에 전함으로써 향후에도 미국이 제재의 끈이 풀리도록 두지 않고 계속 압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1만 7천 톤에 달하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급의 대형 선박을 압류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제재 이행 의지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sanctions evasions are done by really small ships that are just costly and sort of impossible to track them all down. It's not really worth it to track them all down.
Right.
This is a significant size ship.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행위는 대부분 소형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런 배들을 쫓아다니기보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 같은 대형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 압류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인데 철도나 도로를 통한 육상 수출이 제재로 인해 대부분 꽉 막힌 상황에서 와이즈 어네스트 호급의 대형 선박을 빼앗긴 것은 뼈아플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That's going to be pretty painful because presumably all of their coal exports now are going out by ship or most of them are going out by ship.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경제 타격 여부를 떠나 미국이 제재를 부과할 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쫓아가 집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doing it shows them that we're willing to do it and that we're not going to just impose sanctions, we're going to enforce sanctions.
백톨 교수는 따라서 당장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기보다 계속해서 제재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국 정부에 압류됐지만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은 여전히 해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문제의 석탄은 다른 선박으로 옮겨진 뒤 2주 넘게 싱가포르 해협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처리 방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 26,500톤을 실은 선박 동탄호는 앞서 지난 1일 싱가포르 해협 동쪽 지점 말레이시아 최남단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동탄호는 이후 현지 시간으로 15일까지 같은 지점에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위치 정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항 인근 해역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북한 석탄을 실은 뒤 말레이시아 캐머만항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약 열흘 만에 해당 해역을 떠났고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줄곧 관측돼 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동탄호가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선주가 있는 베트남 등 어느 나라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만큼 어느 나라 정부도 이번 문제에 개입하길 원치 않는 바람에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동탄호가 최초 인도네시아를 떠난 시점부터 계산하면 이 선박의 방황은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을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베트남 선사 보스코사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박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이게 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스코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유엔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후 목적지 등을 묻는 VOA의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이를 허용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어에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지난 3월입니다. BOE는 약 1년간 억류 상태에 있던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3월 18일 미국과 한국 등 5개국 전문가들이 승선했으며 이들이 선박의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유류를 빼내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BOE는 이들 전문가들이 전화 통화를 거부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선박의 통제권을 확보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압류와 연관된 움직임으로 추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선박에 실려있던 석탄이 하역된 시점은 이 같은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였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전문가들이 승선한 지 약 9일 후인 3월 27일 예인선에 이끌려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날인 28일 바지선에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석탄 하역 작업은 이후 약 열흘 가까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9일 재개됐고 이틀 뒤인 11일 모든 작업이 끝나면서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비어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후 미국령 사모아로 운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석탄 하역 완료 시점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통제권을 확보했다면 미국이 석탄 하역에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압류를 허가했지만 미 법무부가 실제 이 선박을 통제한 시점은 최근이라고만 알려졌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석탄이 하역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석탄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something that was not in our control. And I think, you know, the focus here for us has always been the ship. The coal is one shipment. The ship is many, many.
그러면서 미국의 초점은 선적물이 아닌 선박이었고 석탄은 선적물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박은 오랜 기간 많은 선적물을 운반한다며 현금 수입을 배가시키는 건 선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이자 미국 정부가 집요하게 추적해온 북한 석탄을 제쳐두고 오로지 선박에만 집중했다는 데머스 차관보의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 석탄을 추적하고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압류 사례로 볼 때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압류하는 데 따른 법적인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번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운영에 미국 달러가 사용된 점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미 재무부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선박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선박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하고 물품을 거래한 사실 때문에 미 법원의 판결로 압류와 몰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이번 석탄 운송에도 미국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 송이 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이 석탄 운송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 석탄 역시 미국 달러로 거래된 만큼 압류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BOA에 동탄호의 움직임을 포함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 어려운 데다 선제 타격을 위한 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크게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imitation on PAC-3 is how fast the missile is traveling. If this new missile is located close to the DMZ, it could well be over some of the U.S. missile bases before the external detection systems, satellites or whatever, can cue the Patriot. So it would be too late.
Bruce Bennett,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적어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어트 PAC-3의 경우 북한이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미사일을 쏜다면 부산 인근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겠지만 캠프 험프리 등 수도권 인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에는 대응 준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중부권 도시까지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속도, 짧은 타격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요격 대응 체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F-35 전투기 등의 공격 자산을 동원하는 원점 타격, 이른바 적극적 미사일 방어 대응 전략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f you get indications of warning, indications and warning of the launch is imminent, then you can take preemptive action. Now you need time. You need more than 1 minute. We'll be carrying out the strike, plan the strike, and execute it, and that takes a little bit of time.
Ian Williams, 국제전략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발사가 임박했다는 경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사전 지구 포착 시간이 1분보다는 길어야 작전 실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데다가 험준한 산악 등에 배치해 위장까지 할 경우 인공위성 등의 정찰 자산을 통한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국의 합동참모부가 발표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인지 시점은 발사 불과 1분 전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데다 차량으로 싣고 이동하는 만큼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또 발사 뒤 낮은 고도와 비행 중 궤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현재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킬체인이나 미국의 패트리엇, 사드 등으로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워싱턴 조야에서는 현재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This is why you need an integrated system that is multi-layer. Because no one defense system defends against all missiles, and all the capabilities have to be integrated and brought to bear to defeat the missile threat.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통합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적미사일을 최소 두 번 이상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전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효과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자들도 이 같은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When you get to the allies and partners, it become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now you're not just sharing U.S. to U.S. data, but you have to share U.S. to foreign. And there becomes all the concerns about foreign disclosure, technology release, proprietary information.
체드 스켹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CSIS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 육해공군 미사일 방어체계는 원활한 통합을 목표로 개선되고 있지만 동맹국 체계와의 통합은 이보다 어려운 과제라며 기술과 독점적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스켈스 국장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당국 간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노력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외비여서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은 좋은 파트너이며 통합 관련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논의 현황을 묻는 VOA 질문에 올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방어 시스템과의 통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Beijing came to an agreement where China would back off its economic actions against South Korea in exchange that there would be no more THAADs in South Korea and they would not integrate with the United States.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서야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을 이룬 일본과 영국을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They could have integrated into the U.S. missile defense system years ago, and they have not. The kill chain is not what it should be. What the South Koreans need to do is to integrate into the United States system, and they need to do it tomorrow.
백톨 교수는 현재 한국의 킬체인 체계는 통합이 아닌 합동 대응 개념이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효과적이지 않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인권 개선 권고안 262건 가운데 63건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한국이 조심스럽게 권고했던 납북자와 국군 포로 사안 제기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실무그룹이 14일 북한에 관한 3차 UPR 심사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간사국인 피지의 나자트 샤민칸 대사는 지난 9일 실시한 심사에서 88개국 대표들이 제시한 권고안과 10개국이 서면으로 밝힌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262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ived a total of 262 recommendations.
하지만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 가운데 63개 권고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rejected 63 recommendations made by some representatives.
일부 국가가 북한의 존엄을 공격하고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제시한 63개 권고안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은 16개 나라가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특별고관의 방북 등 유엔 인권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국가자원 배분을 군사비보다 기아퇴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에 우선시하라는 호주의 권고, 식량과 배급에 정치적 고려 등 차별하지 말라는 브라질의 권고,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스페인의 권고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앞서 식량 배급에 절대 차별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미국이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정한 재판 보장,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방해와 제한 없는 접근,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법 개정 등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국 정부가 매우 온건한 표현으로 권고했던 납북자와 한국전쟁 국군포로 사안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출마저 포기하며 일본이 심혈을 기울였던 납북자 조기 해결 권고 역시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성분차별의 종식, 국가이념에서 기독교 역할의 제고, 고문과 비인간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강구, 정치범 수용소 등 모든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과 지원 허용, 모든 형태의 강제노역 금지, 이동의 자유 허용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가 거부한 권고안들은 대부분 지난 9일 UPR 심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안들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정치범 수용소란 말 자체도 없고 성분차별이나 종교 탄압도 없다며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99개 권고안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인권협약 비준과 가입,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법 개정 등 온건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진행된 2차 UPR에서도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고 이 중에 113개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북한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9월에 개막하는 42차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권고안들에 대한 최종 입장은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 또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 국민 의견 수렴들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등 대북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식량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15일에는 통일부 인도 협력군과 정책 자문위원들을 만나고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대형교회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화협의 김원걸 대표 상임의장은 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워낙 나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풀리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을.
앞서 민화협과 북민협 등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14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혜경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들이 대북 식량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쪽의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북쪽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는 각 기관들의 의지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 위원장은 민간 차원에서 북한과 교류가 활발했던 2000년대 중반에서 2008, 2009년까지는 거의 매달 방북했지만 그 이후에는 북한과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WFP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와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의 두 차례 발사 이후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 뭐 WFP의 보고서가 있은 다음에는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내 여론에 뭐 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연이어서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한 상황에서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겠죠.
실제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 실시한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0.4%로 찬성 46%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인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조원NCI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가 40.9%로 찬성 33.3%보다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13일과 1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반대가 55%, 찬성이 42%로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재춘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비핵화할 뜻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이사장은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비핵화 동력을 떨어뜨리고 대북 제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대북 식량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인권통일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대북 지원 식량의 분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식량 지원하는 것은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북한의 그 지배층, 지배계층에 도움을 줄 뿐이고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식량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식량 지원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보름간 북한 연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3일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 40%에 해당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FAO가 공개한 동영상에 나온 마리오 자파코스타 선임연구원입니다.
It is estimated that about 10.1 million people, around 40% of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으려면 576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159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수입하려는 식량 20만 톤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예정된 2만 1,200톤을 제외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보다 22%포인트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올해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에서 9월 기간이 충근기인데 봄에 비가 적게 내려 보리와 감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에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문배, 그 문배를 다 소비를 해버리고 먹을 알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전량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량세대가 매년 매년 생기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 6월 말 7월부터 생길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은 4월 초부터 발생하면서 농장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많은 그 지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식량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9일 정론을 통해 금보다 쌀이 더 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신문은 3일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 면적을 늘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도 식량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기구들에게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본격적인 식량난으로 커질 경우 이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 겪는 식량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를 겪은 북한 당국은 2012년을 기해 분조제를 도입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 또는 분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조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조제 도입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 300만 톤 수준이었던 곡물 생산은 2012년 465만 톤, 2013년 492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503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515만 톤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417만 톤으로 다시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100만 톤가량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이 분조제를 한다고 하지만 당초 당국이 약속한 분배 비율을 지키지 않는 데다 농민들에게 높은 생산 목표량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북한 당국이 약속대로 분배를 안 해 농민들이 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높이 책정해 주는 거예요. 비료도 없고 뭣도 없고 또 해봤자 단위는 높여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럴 거 뭐 거기다 신경 쓸 거 있냐.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농자재 투입에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디젤유라든지 통제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그 트랙터를 움직이는 그 연료이기 때문에 트랙터의 가동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밖에도 지난해 발생한 가뭄과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소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같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의 약 80% 이상이 배급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그래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생겼으니까.
실제로 식량난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당 4,000원 선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부족 소식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된 국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 중재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은 8일 미국의 초점은 북한 비핵화라며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미한 정상의 전화통화 다음 날인 8일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달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인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5월 15일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The day after Ben-Gurion declared the state of Israel, the armies of Egypt, Jordan, Iraq, Lebanon, and Syria invaded.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의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2000년의 유랑 생활 끝에 지중해 동쪽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 요르단은 동쪽, 시리아는 북쪽에서 각각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아랍군대는 6만여 명 이상의 병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1차 중동전쟁은 1년여 동안의 전쟁 끝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차 중동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13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돼 중동 지역을 떠돌게 됩니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 섬이 일본에 반환됩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며 일본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조약 체결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오키나와를 1972년까지 미국 관할하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오키나와를 미국에 이양하게 됩니다.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 관할 아래 있다가 마침내 1972년 5월 15일 일본에 반환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